BOA 뉴스입니다. 13일 치러진 타이완 총통선거에서 집권 민주진보당 민진당의 라이칭도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타이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밤 약 99%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라이 후보는 40.3% 득표율로 2위인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를 약 7%포인트 차로 앞서면서 승기를 굳혔습니다. 허우 후보는 94% 정도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지지자들 앞에 나와서 패배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민진당은 창당 38년 만에 처음으로 12년 연속 집권이라는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독립 성향의 민진당은 지난 2016년 총통선거에서 당시 집권당이었던 국민당을 누르고 압승을 거뒀습니다. 타이완 역사상 첫 여성 총통의 기록을 가진 차이잉원 총통은 지난 2020년 선거에서 4년 임기 재선에 성공했었습니다. 차이 총통 재임 기간 타이완과 중국 관계는 갈등으로 치달으며 타이완 해협을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반면에 타이완과 미국은 한층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에 따라 2024년 지구촌의 첫 선거로 치러진 이번 타이완 총통 선거는 그 결과에 따라 타이완과 중국 미래 관계, 중국과 미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선거로서 국제사회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미국이 13일 예멘 내 이슬람 시아파 무장조직 후티 반군 시설에 추가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날 새벽 3시경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 카니암이 후티 반군 레이더 시설을 겨냥해서 토마호크 지상공격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하면서 추가 타격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미군과 영국군이 지난 11일 홍해를 통과하는 상선들을 공격하고 있는 후티 반군을 저지하기 위해서 예멘 내 후티 시설 수십 곳에 대규모 폭격을 단행한 데 이어서 약 하루 만에 이뤄진 후속 공격입니다. 앞서 대규모 공격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표적 공습은 우리 인력에 대한 공격 혹은 적대적 행위자들에 의한 항행의 자유 위협을 미국과 우리의 파트너들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후티 반군이 홍해 상선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경우에 확실히 추가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후티 반군은 미군과 영국군의 공습을 야만적이라고 반발하면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류젠 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이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회동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 후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면서 관계 안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총통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루어진 이날 회담에는 대니얼 크리텐 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쉐펑 주미 중국 대사 등 양국의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습니다. 국무부는 회담 후 발표한 보도문에서 블링컨 장관이 이 자리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블링컨 장관이 중국에 부당하게 구금됐거나 출국이 금지된 미국인 문제 해결에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양측이 협력 가능한 분야와 이견이 있는 분야를 포함해서 여러 양자, 지역,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14일로 100일을 맞게 됩니다. 가자지구에서는 무력 충돌 발발 99일째인 13일에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계속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뉴스 매체 와파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간밤에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의 칼킬리아, 베들레헴, 헤브론 등을 급습하고 일대 주택을 수색했습니다. 한편 국제사법재판소는 1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소한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 혐의에 대한 이틀째이자 마지막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전날 남아공화국 측의 진술을 청취한 데 이어서 이날은 이스라엘 정부의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에서 발언을 통해 남아공의 전날 진술이 위선과 거짓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번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여전히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선거 유세차 방문한 펜실베니아주에서 기자들에게 오스틴 장관을 신뢰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박영섭입니다.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와인메이커 세실 박 씨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미국 명품 와인의 본산지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인 애호가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와보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와인하면 프랑스라는 공식을 깨고 이젠 미국인들의 자부심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세계적인 와인을 생산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나파는 사실은 과일을 위한 천상의 땅이긴 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포도가 잘 나올 수 있는 게 일단은 여기가 그 지중해성 기후거든요. 지중해성 기후라서 여름에는 건조하고요. 겨울에는 비가 많이 와요. 그다음에 낮에는 화씨로 말하면 100도거든요. 100도 이상 되는 어떤 그런 온도를 가지기 때문에 밤낮 기온차 때문에 과일이 어떻게 보면 그냥 달게만 변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그 향이 풍부한 그런 과일이 되는 거죠. 와인을 만드는 포도, 특히 그런 포도에는 가장 적합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가 어느 정도 당도가 있는지, 산도는 어떤지, 그리고 pH는 어떤지 그 샘플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베리 샘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알맹이들 따갖고 그래서 그 당도 잴 거예요.
나파밸리의 명성만큼이나 이곳에서 와인 메이커로 유명세를 펼치고 있는 세실 박. 그녀는 나파의 유일한 한인 여성 와인 메이커이기도 한데요. 미국 유학생활 중 우연히 접한 와인의 매력에 푹 빠져 아예 와인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제가 2007년에 와인메이킹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1년째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일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제가 아까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미국에서 어디 있을까 했을 때 나파에 온 거거든요. 8년째 되는 때 제가 학교를 졸업 그 UC 데이비스를 갔거든요. 와인 공부를 하러.
한국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한 실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와인 양조학의 명문 UC 데이비스에서 본격적으로 와인을 연구하게 된 세실 박. 그녀는 그곳에서 와인 제조의 모든 학문과 과학적 기술을 배워 그야말로 본격적인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UC 데이비스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후 당차게 직접 와인 제조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결과는 그녀의 와인이 애호가들의 입소문을 통해 여러 언론에서 주목할 만큼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성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노바터스는 나파에서 나온 와인이에요. 그리고 이노바터스 이름 자체가 이노베이션이라는 그리스 말인데 나파라는 곳이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개척하면서 계속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도와 그거를 가지고 발전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민자인데 와서 제가 그 어떤 니치 마켓을 열어가면서 하는 그런 저의 삶의 방식하고 나파의 어떤 스피릿하고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노바타스라는 이름으로 나왔고요.
For your wines, I think the story is a big part of it. But to me,
세실의 와인은 탄생의 배경도 중요하지만 좋은 품질과 스타일 그리고 다양한 풍미의 와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저는 단지 그렇게 강하고 크는 몸이 큰 그런 와인보다는 조금 더 여성의 섬세함이 있는 그래서 또 더 궁금해지는 그런 와인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고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파밸리에 있는 세실 씨의 와이너리, 연구실을 연상케 하는 이곳에서 무언가 집중하고 있는 그녀. 포도밭에서 채취해온 샘플 포도의 당도를 체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포도를 봉지째 으깬 후 굴절개를 통해 당도의 양을 측정하게 됩니다.
당도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당도가 알코올을 결정하는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pH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안정성이거든요. pH가 너무 높으면 그거는 나중에 와인을 만들 때 되게 위험해요. 왜냐면 이게 산이 많아야지 좀 다른 마이크로 그 오르기니즘이 자라지 못하는데 pH가 높아버리면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너무 확 자라는 건데 이 pH를 그래서 일단 맞춰줘야 돼요.
마이너 와이너리의 주인 스테이시. 이곳은 와인을 직접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세실 씨는 와인 제조 시설이 없던 초창기 시절 이곳의 도움으로 그녀의 브랜드인 이노바투스 와인을 탄생시켰습니다.
We have a facility and we make about 25,000 cases of wine, but we're permitted for more.
여기는 2만 5천 상자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요. 추가로 더 생산할 수 있는 탱크와 시설이 있습니다. 제조 시설이 없는 와인 메이커들이 와인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죠. 세실은 여기서 처음으로 그녀의 와인을 만들었어요. 초창기 그녀는 와인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았고요. 또 다양한 실험을 했어요. 열정적인 그녀를 보는 저도 즐거웠습니다.
Family Winery로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회사들이 사서 이제 많이 형태가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여기는 Family Winery 운영되고 있고 여기 있는 임플로이들도 아주 오랫동안 여기서 어디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일하는 곳이에요. 네, 여기는 마이너 케이브예요. 그래서 케이브는 기본적으로 오크 배럴을 저장하는 저장소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좀 어두워요. 어둡고 그리고 시원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좀 더운 날에는 케이브에 있으면 아주 좋아요. 따라오세요. 기본적으로 오크 배럴을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예전에 프랑스에서 케이브에서 오크 배럴을 저장을 했는데 보니까 온도하고 습도가 조절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는 한 55에서 65, 습도는 65로 유지를 하는데 이게 오크 배럴이라는 게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고 또 너무 더우면 와인이 상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하고 습도 조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케이브는 어떻게 보면 만들 때는 힘들지만 실제로는 사용하기는 아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와인 저장소죠. 와인메이커가 하는 일은 항상 와서 이 와인이 어떻게 이제 그 맛이 변해가는지 그걸 계속 체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와인메이커들이 해야 되는 일이 테이스팅도 하지만 이제 테이스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알코올이잖아요. 그래서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계속 채워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그 산화돼서 와인이 맛이 상한 와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풀리 채워야 되고 그리고 뭐가 어쩌스면이 필요하면 항상 하기도 해야 되고 그 배럴 매니지먼트이 또 따로 있어요. 계속 해야 되는 일들이 탑핑, 그다음에 설퍼 어디션, 그리고 뭐 테이스팅 기본이고요. 블렌딩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
세실 씨의 중요 업무 중에 하나는 포도밭 관리와 컨설팅인데요.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고객인 캐롤 씨. 처음 포도밭을 만들 때부터 세실 씨의 조언과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Once harvest is over, I'll come back maybe January sometime.
Okay.
Yeah.
Sure.
Yeah.
수확이 끝나면 1월쯤에 와서 관리해 줄게요. 크리스마스 때 마시고 싶으시면 그때까지 준비해 드릴게. 12월 초에 일정을 한번 보죠.
That sounds great. Yeah. You're the expert.
와인을 만들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와인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라이프스타일을 위해서 이 나파에서 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 제가 이 포도밭이 포도를 키우기에 좋은 곳인지 그런 거를 일단은 점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릴 수도 있고요. 와인 만들 때 중요한 거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포도가 자라날 때 대화를 하거든요, 사실은. 냄새로도 얘기를 하고요. 소리로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색깔로도 얘기하고. 사실은 이게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어떨 때는 화내고 어떨 때는 나이스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다 보면 그 큰 그림이 점점 보이기 시작해요. 와인을 만들 때 중요한 부분은 포도밭에서 포도가 어떻게 익어가는지부터 알기 시작하면 그게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도 또 나중에 와인메이킹 과정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알 수 있거든요.
내일은 포도 수확이 있는 날. 작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사기 위해 단골 가게에 들린 그녀.
So I actually need to connect like auger to
오버에서 이 펌프로 연결할 짧은 호스가 필요해요.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What size though?
The same.
Two inch. That's big enough. You sure?
2인치요. 2인치 반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있으세요?
Do you?
Oh wow.
짧은 걸로 부탁드려요.
큰 수확을 앞두고 그녀를 응원하기 위해 모인 가족들. 열심히 스테이크를 굽는 남편인 데이비 씨. 샌프란시스코의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그는 부인의 사업 자문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뭐 스테이크가 식당만큼 맛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칭찬도 안 해요. 책으로 세상에서 책으로 맛있는 고기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면 실망하죠.
몇 년간 포도를 정성으로 키워낸 그녀의 노고를 축하하는 이 자리.
우리가 LA 살았을 텐데 레이블 해야 된다고 주말에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우리도 막 도와주고 그게 저거 아니었었어?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고 살았고 솔직히.
갑자기 느닷없이 불러가지고 뭐 도와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는 처음 신약이니까.
커스텀 레이블
막 해야 되니까.
작업한다고 하니까 가족들 다 도와줘.
갑자기 뭐 손이 막 필요한 거예요.
드디어 포도 수확이 시작되었습니다. 포도밭에 포도의 향이 가득합니다. 오늘 만들게 될 포도주의 종류는 포도와 껍질, 그리고 씨를 통째로 숙성시켜 우리에게도 익숙한 레드와인, 그리고 포도의 과즙만을 뽑아서 만드는 달콤한 로제 와인입니다.
아까 긴장된다고 하셨는데 왜 좀 긴장되신 것 같아요, 지금?
지금요? 이게 다 작동을 할지. How do you feel about it's going to be alright?
들어가기에 폭이 좀 좁지 않을까요?
I don't want that.
예상치 못하게 새로 구입한 장비의 셋업이 더디게 진행되네요. 시간이 지체될수록 마음이 급해지는 세실 씨.
Should we start?
시작해 볼까요? 기계를 작동시켜 주세요.
이제 프로세싱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포도가 가득 찬 빈이 올라오면 여기다가 이제 로링을 해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기계가 이렇게 로터리처럼 돌아가는데 이렇게 다 잡아당겨요. 스템은 다 빠져나가고 베리만 남아서 안에서 베리가 떨어지면 여기가 소링 쉐이커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소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파리나 아니면 건포도 같은 거는 다 빼내고 진짜 좋은 알갱이만 골라서 여기에 모아지면 이걸 다시 탱크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탱크에서 나중에 퍼멘테이션을 할 거예요.
천상의 맛이네요.
갑자기 멈춰버린 기계.
너무나 이제 잘 셋업이 돼서 와인을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데 파워가 나갔어요. 근데 그 기계가 제가 원래는 세 개를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를 더 애드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과부하가 났나 봐요.
이미 수확된 포도가 박스채 쌓여있는 상태. 빨리 작업을 하지 않으면 더운 날씨로 인해 당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shirts over there.
No, this is actually good. So we need...
Everybody, ready?
자, 다시 작동해 볼까요?
Yep.
긴장되네요.
Oh, wow! We made it!
작동돼요.
최고 품질의 와인만을 만들겠다는 세실 씨의 의지. 나파 와인 메이커의 자부심이 지금의 자리로 그녀를 이끌고 온 것이 아닐까요?
나파는 와인에 대한 모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그 열정을 다 여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는 굉장히 짧죠. 근데 그 발전 속도가 감히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 와인 자체를 최고로 만들겠다는 거를 의지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보여요. 나중에 꿈은 그 와인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포도를 키우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커뮤니티 같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열어줄 수 있는 제가 역할이 되면 좋겠고 네, 언젠간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면 좋겠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흘리는 땀방울의 열매로 탄생하는 명품 와인. 그녀가 앞으로 세계를 사로잡는 와인메이커로 우뚝 서길 응원합니다.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오늘은 와인메이커 세실 박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자유라는 부푼 꿈을 안고 2015년 한국에 입국한 전현아 씨. 자신을 반겨주는 사람들의 인사에 놀라기도 하면서 이제는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했다고 하는데요. 처음 한국에 도착한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에 너무나 감격했어요. 아니, 처음에는 긴 여행 끝에 버스를 타고 베트남 국경을 넘어서 오토바이 타고 하노이 영사관에 갔을 때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어요. 그 우리를 반겨주는 그 따뜻한 말소리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다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나와서 얼마나 고생했냐고 할때 와, 우리 언제 이렇게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봤지? 그 말소리가 너무 따뜻했고 내가 왜 여기 혼자 왔나? 아들도 데리고 언니, 오빠들 같이 왔어. 얼마나 좋았어. 그때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울었어요. 완전히 너무 감격스러웠죠. 언어가 통하고 풍습이 같은 내 민족하고 같이 살 수 있다는 그 기쁨이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리라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죠.
그리고 탈북민들이 이 한국 정착 생활을 시작하기 전 꼭 거치는 곳이 있죠.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 사무소인 하나원인데요. 전은하 씨는 이곳에서의 생활과 교육으로 깨달은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하나원 선생님들의 말씀도 들어보고 그리고 돈 욕심을 우선 부리지 말자. 돈이라는 거는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따라오지 내가 욕심을 부린다 해서 돈이 생기는 거 아니죠. 그리고 북한에서는 하루 세끼 옥수수밥도 먹기 힘들어 그렇게 살았지만 여기는 하루 벌어도 며칠 먹을 수 있는 쌀밥을 그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부리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딱 도착해서 생활 필수품 다 챙겨주는 거 보고 그때부터 난 생각했어요. 나는 사회에 나가면 무조건 사회복지사가 돼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원에서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나와서 계속 봉사한다는 다 다니면서 봉사를 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전현아 씨는 봉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공원에 가서 한강에 가서 쓰레기도 줍고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러인복지관 가서 이렇게 어르신들 식사도 대접하고 서울 노숙자들 밥 나눠주는 데도 가봤고 오카리나 배워서 오카리나 잘 불지는 못해도 연주들 해주고 김치 봉사도 해보고 지금은 동부녀회원으로서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작년에는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으로 양천구 부녀회장 표창도 받고 아, 네, 그래서 이거 아, 나 한 일도 없는데 더 잘하라고 주는구나 이런 의미로 받았습니다.
전현아 씨는 봉사를 하며 자신보다 더 어렵게 사는 이 취약계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들과 함께 나누며 사는 삶에 보람을 느끼게 됐죠.
북한에서 고생하며 왔다고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도 주고 생활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태어난 분들도 우리보다 더 취약계층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볼 때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와 정말 대한민국 이렇게 경제가 한국으로 일대 서기까지 우리 정말 후한사 벽돌 한 장 등기 없는데 진짜 이 나라 국민들한테 너무 감사하죠. 그 세금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주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전은아 씨는 북한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이 배움의 기쁨을 알게 됐는데요.
이 사회를 살아가자면 비록 나이는 있어도 많은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래어를 많이 쓰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고 해서 15년도 9월에 하나 나와서 17년도부터는 제가 대학 공부를 그 사회복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21년도 사회복지 4년제를 졸업하고 상담사 자격증도 따고 사회복지사도 자격증도 따고 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 공부를 하면서 안에 북한에서도 이런 공부를 했으면 가정불화가 덜 있었겠고 자식 키우는데도 많이 도움이 됐겠다 이런 것도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 뭔가를 배우고 싶어서 제가 또 올해는 하나원도 가서 바리스타 1, 2급 자격증도 따고 작년에는 한 학기 부천대학교 다시 입학했어요. 근데 올해는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지금 낮에 알바를 해야 해가지고 잠시 지금 쉬고 있어요.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은아 씨는 피부미용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피부미용 배우려고 제가 하는 게 북한에 있을 때부터 이게 가이질 잘했어요. 배운 거는 없어도. 그래가지고 이발을 많이 해봤는데 자격증 여기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따서 이제 봉사를 하면 더 어르신들 머리 이발도 해드릴 수 있고 하니까 제가 도전하게 됐어요.
하지만 북에 두고 나들 생각에 마음이 늘 불편했다고 하는데요. 탈북민 전현아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들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세계 최고 명문대학의 하나, 하버드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버드대학교는 흔히 아이비리그라고 부르는 미국 동부 명문 사립 8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이비리그 대학에는 하버드대학교를 비롯해서 예일대학교, 프린스턴, 펜실베니아, 컬럼비아, 코넬, 다트머스, 브라운 대학교가 들어가는데요. 담쟁이 넝쿨 식물인 아이비, 그리고 연맹이라는 뜻의 리그가 합쳐 만들어진 이 이름에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명칭은 1934년 미국 대학교들의 그 스포츠 연맹 중에서 특별히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8개 사립대학들을 일컫는 용어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이렇게 지남에 따라서 이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는 이에 속하는 8개 사립대학들이 스포츠 영역을 넘어서서 학문적인 명성도 최고치에 다다르기에 따라서 이 8개들을 통틀어 아이비리그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8개 아이비리그 대학교 중에서 코넬 대학교만 제외한 나머지 7개 대학교는 모두 기독교 교단을 배경으로 시작됐는데요. 하버드 대학교는 켈빈주의를 신봉하는 회중교회 중심의 청교도들의 신학 노선을 바탕으로 시작된 학교입니다. 1643년에 발간된 뉴잉글랜드 지역 안내서에는 이 하버드대학교가 어떤 이념으로 출발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학문을 무궁히 발전시켜서 이를 자자손손에게 영원히 남기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교회에서 무식한 목사가 사역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교육 전문가 선승호 씨 도움 말 더 들어보시죠.
미국의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중에서 식민지 시대에 그 설립된 대학교는 7개입니다. 코넬 대학교만 그 후에 설립되었는데요. 하버드 대학도 역시 설립 초기에는 목회자를 교육하고 배출하는 신학교였습니다. 그러다가 1708년 존 레버럿 목사님이 초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청교도 인연과 신앙 중심에서 탈피해서 순수한 학문 중심의 교육 근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교도 신앙 정신이 하버드 대학의 버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사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미 신대륙의 최초로 설립되는 최고의 일류 대학이 되는 주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버드 대학교의 교훈은 Veritas, 라틴어로 진리라는 뜻. 현재 학부인 하버드 칼리지에 조기 지원하는 학생들은 11월 1일에 원서를 마감해서 보통 12월 15일 전으로 입학 허가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그리고 1월 1일에 원서를 마감하는 정규 지원은 보통 3월 말경에 입학 허가 여부를 통보받게 되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에게 이 둘의 차이점을 물어봤습니다.
어느 것이 좋다고 얘기하기는 참 힘들고요. 그때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 지원의 경우에는 많은 것이 준비된 학생이면 아주 좋습니다. 정기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 학생이 고개 12학년 가을 학기 동안 보다 나은 성적을 얻고요. 교내의 특별활동을 좀 더 보강한 후 아주 면밀하게 준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조기 지원보다 유리한 점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 거의 대부분들은 초, 중, 고등학교 시절 동안 사실은 공부에 몰두하느라고 그 모든 시간을 학업에 보냈기 때문에 서로 간이 남하고의 그 긴밀한 대화의 채널이 되는 것은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입학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다양성을 배우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또 풍부하고 다양한 교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손승우 씨 도움말입니다.
하버드 대학 캠퍼스 안에는요 언제나 연극, 음악제, 세미나가 열리는데요. 하지만 이 흥청거리는 파티 문에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허락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새벽 1시만 되면 모두 파장을 하고 끝내고요.
네.
대학생들은 다시 학생의 본연의 자세로 학업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이 훗날 사회에 나가서 전문성을 발휘할 만치의 그 모든 재반 교육 과정은 하버드 대학 내 학생 체크 과정에서 시작된다고 할 만치 상당히 다양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세계로 움직여온 수많은 하버드 동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1636년에 불과 9명의 학생으로 출발한 하버드 대학교는 그동안 많은 노벨상 수상자와 퓰리처상 수상자 등 세계로 움직이는 수많은 인물들을 배출하면서 세계 최고의 지성의 상아탑으로 우뚝 섰습니다. 역대 8명의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출신입니다. 현재 전 세계 200여 국에서 생존해 있는 동문만도 약 37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로부터 하버드가 배출한 인물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더 들어보시죠.
예. 1939년 졸업생이었던 자명한 지휘자 레오나르드 번스타인은 대학 시절 교내 음악 서클에서 아주 적극적인 활약을 했습니다. 또 1973년 졸업생인 베나지르 부토는 최초로 엘리엇 하우드에서 생활한 맹렬 여학생으로 후에 파키스탄의 수상이 되었고요. 벤 브래들리는 닉슨 대통령을 권좌에서 물러나게 했던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세상에 처음 폭로했던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또 당시 사건 수사의 진두지휘를 맡았던 아키발드 콕스도 하버드 졸업생으로 학창시절에는 스쿼시팀에서 맹렬하게 활약했던 선수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의 인기 영화배우인 타미 리 존스는 학창시절에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기숙사 룸메이트로 1969년에 하버드로 우등으로 졸업한 게 알려져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세계적인 첼리스트인 요요마, 윌리엄 랭키스트 전 미 연방 대법원장 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워낙에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Would you guys be interested in hearing the shortest tour in Harvard's history? 입시철이 다가오면 많은 학생과 부모들이 하버드대학교를 찾는데요. 이때는 대개 하버드 재학생들이 방문객들을 안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 가이드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버드만이 제시할 수 있는 고유의 특징을 가진 학생은 없다는 게 특징이라는 게 일반적인 대답이라는데요. 그러니까 하버드라는 어떤 틀로 규정할 수 없을 만큼 학생들 개개인 모두가 특성이 있다는 게 하버드 학생들의 특징이라는 거겠죠. 하버드 칼리지 졸업생인 문일용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교육위원회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하버드 대학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다른 점이 있다면은 아마 학생들이라고 제가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이제 우수한 학생들 위주로 이제 학생들을 봤거든요. 결국은 그 어느 분야에서든지 이 다음에 사회 진출했을 때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위주로 뽑고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통해서 서로 배우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지니아의 그 알렉산드리아 시에서 살면서 갔는데 제가 가보지 못했던 아주 시골서부터 큰 도회지 그리고 외국에서 온 학생들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그 학생들이 추구하는 그리고 공부하고자 하는 것도 참 다양한데 같이 4년 동안 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할 수 있다는 우수한 그런 학생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참 특권이자 특징이면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현재 하버드에는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온 3만 6천여 명의 학생들이 학부와 대학원,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각자의 특성과 관심 분야를 살려서 날카로운 예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학생 중에는 중학생도 있고요. 70, 80 고령의 학생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버드대학교는 나이와 인종, 종교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 영재들이 자신의 평생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집결하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미국의 명문대학 찾아서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들려드리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매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톡으로 꾸며드립니다. 2024년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여성은 미중 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에 있는 시카고 국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는 박영은 씨를 소개합니다. 시카고에는 여러 개의 국립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해롤드 워싱턴 도서관 센터 시카고 국립도서관은 1991년 개관할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공공도서관 건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해롤드 워싱턴은 당시 최초의 흑인 시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한인 여성 박영은 사서는 이곳에서 약 20년간 일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박영은 사서의 일과 삶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은 사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인터뷰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애청자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박영은이라고 합니다. 시카고 국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고요. 지금 사는 곳은 시카고입니다.
시카고 국립도서관이 여러 개 있다고요?
네, 시카고 국립도서관이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다운타운 메인 브랜치인데요. 그 본점이죠. 저희 본점이 다운타운에 있는 한 블럭을 10층까지 지어서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큰 건물이고요. 저희 네. 건물 외에 시카고 전체의 시카고 퍼블릭 라이브러리가 81개 브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기관이고요. 직원도 900명쯤 됩니다.
예. 저희 청취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시스턴트 매니저라고 하시던데요.
제가 맡고 있는 직책이 지금 부지배인으로 이 전카오 국립도서관 본부인 해럴드 워싱턴 라이브러리에 문화, 언어, 그리고 popular library라는 인기 부서라는 그 부서의 전체의 부지배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이 도서관 지금 본점의 1층하고 7층을 관할하는 두 번째 높은 사람인 거죠. 또 하나 제가 시카고 국립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은 시카고 국립도서관 안에는 그 문화를 기리는 10개의 단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시안 아메리칸, 그러니까 그 아시안들과 퍼시픽 아일랜더들, 그 태평양에 있는 섬의 주민들, 이런 그 핏줄을 받은 후예들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또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커뮤니티에 제가 지금 프로그램 부의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역할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CPL에 지금 이런 기관이 생긴 게 30년 전인데 제일 첫 번째로 생겼던 커뮤니티가 바로 저희 아시안 아메리칸 앤 퍼시픽 아일랜드 헤리티지 커뮤니티예요. 한국 관련으로는 유명 인사들을 저희가 강사로 초대해서 아주 유명한 퓨전 요리 전문가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단편 영화를 만든 뉴욕의 이제 감독이나 뭐 사람들을 초대해서 영화를 한 번씩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매년 이렇게 그 주제 발표 중국, 베트남, 몽골, 작년에 저희가 필리핀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그 아시안의 그 문화들을 소개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좋은 전통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아, 도서관이 문화센터의 기능을 도맡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요새는 도서관이 진화하고 있어요. 도서관이 정보만 보관하고 그냥 그것만 주는 기관으로는 이제는 그 의미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센터로서 또 이렇게 창조성을 이렇게 돋구어주는 그런 장소로서 좀 진화하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른 진화를 겪었다라는 얘기신데 어떤 변화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책이 없어졌어요. 요새 도서관에 오시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책 다 어디 갔냐고. 책을 많이 보관하는 걸 이제는 좋아하지 않아요. 도서관 측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방침이 생겼냐면 옛날엔 책을 빌려갔다가 그 정해진 대출 기간에 반납을 안 하면 벌금을 이렇게 부과했거든요. 근데 네. 이제는 벌금 부과 원칙이 없어서 시카고 퍼블릭 라이브러리가 국립도서관 중에서는 최초로 시작했고요. 지금은 전체 미국에 많이 그 정책이 퍼졌는데 책을 많이 빌려가셔서 필요한 사람이 오랫동안 보는 걸 권장해요. 또 저희가 이 이북이 있잖아요. 전자로 다운로드 받아서 자기네들이 그냥 책을 읽거나 또 책을 들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가요.
그럼 두 번째 변화는 어떤 건가요?
그 도서관 그 서가도 낮아졌어요. 옛날에 막 하늘 높이 이렇게 있어 막 그 계단을 올라가서 책을 갖고 와야 되고 이랬다면 지금은 네. 사람들의 목 높이 이상 올라가지 않게 낮고 이렇게 작은 서가들이 있고요. 새로 짓는 건물일수록. 그리고 또 다른 큰 변화로는 일단 라이브리언들의 구성이, 사서들의 구성이 굉장히 틀려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꼭 도서관학을 전공한 정통으로 이 책이라든지 책을 카탈로깅 하는 거라든지 그런 전공을 한 사람들이 도서관에 왔다면 지금은 고객들 중에서 그 친구들은 만화도 좋아하고 그 친구들은 뭔가 도서관에서 새로운 기계들, 집에는 없는 3D 컴퓨터라든지 바이닐 커러라든지 그런 기계들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걸 좋아해요. 또 네. 도서관 안에서 자기네들이 영화를 찍는다든지 말해서 녹음해서 그걸 만든다든지 그럼 이런 것들을 그 주관하고 그런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서관학을 전공한 라이브러리안들 뿐만 아니라 미디어 를 전공한 사람들, 뉴 트렌드를 잘 아는 젊은 세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서라고 하고 도서관에서 같이 일한다고 해도 굉장히 개성이 강한 그런 사서들을 제가 둘러보면 아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네. 또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서가를 낮춰서 방문객들이 서로 소통하게 만들고 뭐 사서들의 다양한 기둥도 참 흥미롭네요. 이번에는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9년간 사서로 일하셨는데요. 어떻게 시카고 국립도서관하고 인연을 맺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좋은 그 멘토들, 좋은 선배님들을 만났던 거였고요. 특이한 건 시카고 국립도서관에는 굉장히 좋은 멘토들, 이 시카고 한인 여성 중에 한 네 분 정도가 이 라이브러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아주 여성 리더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우연히 다 따로따로 알게 됐는데 다들 또 산서가 되면 어떻겠냐고 권해주시고 또 산서가 되는 길을 좀 열어주시고 굉장히 제가 운이 좋았던 편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서가 됐죠. 두 번째는 이 미국 도서관이 하는 그 특별한 역할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도서관이라는 데 관심을 갖게 했고요. 사실은 제가 도서관에 관련된 그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없는데도 지금 여기서 맨 처음에 사서가 되게 된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어떻게 오게 되신 건가요?
미국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먼저 계셨어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그냥 한국에서 계속 살 생각이었는데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될 이유가 생겨서 유학을 왔다가 유학을 왔는데 전혀 제가 꿈꿨던 길이나 그 도시로 가지 않고 시카고에 남아서 도서관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공부를 하고 싶으셨는데요?
저는 원래 화학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문예 창작을 그 다음에는 이게 이렇게 드라마 희곡 작가로 활동을 하고 또 이제 연극학 박사를 마치고 연극 중앙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더 이제 이쪽에서 실기학을 좀 더 하고 그쪽에서 하도 이론만 가르치게 되니까 실기학을 좀 더 하고 이렇게 더 많이 작품을 만드는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희한하게 이제 도서관에 정착하게 됐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정식 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사서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을 나와야 했는데 이 시카고 공립도서관은 여기 직원들이 공부를 하면 다 그 학비를 이렇게 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직 비슷한 걸로 일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사서학 공부를 마치고 사서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가진 모든 그 배경이나 공부했던 것들이 도서관에서 일하는 데에 다 쓰임을 받고 훈련하는 데에 초석이 되었던 것 같아요.
듣기로는 시카고 지역 한인 뉴스 매체에서 언론인으로도 일하셨다고 하시던데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미국 삶을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다른 분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농담반 진담반 미국 생활 속성만을 그 방송에서 일하는 동안 지냈다고 말하는데 4년 내내 매일매일 방송을 만들다 보니까 미국의 삶이 어떤지 이렇게 빨리 배우고 알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민자로서의 경험은 어땠을까요?
중요했던 건 내가 가진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가진 내용물, 아시안적인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배경은 정말 귀한 거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물건이 좋은 거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거를 얻고 싶으면 열심히 들어라 이런 마음으로 좀 당당하게 이렇게 나아갔더니 저의 나쁜 발음이나 저의 부족한 그 단어 실력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내용에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그 부러움이 없어지고 조금 더 좋은 관계가 성립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언어도 이렇게 늘어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와. 그리고 이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찾아서 만들어 나왔던 것 같아요. 한국을 더 다양하게 만들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의 문화나 한국의 역사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좋은 점이나 또 우리들 것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프로그램은 저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점점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안에서.
네. 언어는 부족하지만 참 뚝심 있게 가셨네요. 아시안 여성으로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그러니까 네.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강한 분야가 이 도서관이라는 분야예요. 그래서 여성이어서 특별히 힘든 점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점장은 꼭 이렇게 남자들이 더 강세였고 남자들의 그 숫자가 더 많은 거지만 최근에 와서는 훨씬 더 여성들이 오히려 경쟁력이 있고 여성 리더들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것이 아마 도서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네, 제 끝으로 박영은 사서님과 같은 길을 가고 싶어하는 후배 여성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도서관이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견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자유로운 공간이고 사색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자유로운 일이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서관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어떤 공간이 될수 있고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하는지, 도서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이 도서관 쪽에 지원을 하고 사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과 삶에서의 철학이 뭔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잃지 않는 게 있다면, 나의 어떤 내 부분에서.
제 삶의 철학은 우선 감사입니다. 세상을 보는 그런 관점, 또 사물과 사람을 보는 관점이 철학이라면은 제 철학은 없다고도 지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변했지만, 왜냐하면 지금은 제 관점에서 세상과 사람을 보는 걸 포기를 했고, 저는 이제 크리스찬인데,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하나님 뜻 알기로 한 순간이 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늦게 이제 기독교인이 됐지만 그 순간에서부터는 이제 나보다 더큰 분이 내걸 모두 다 이렇게 관장하시고 또 나보다 더큰 분이 만약에 허락을 하신 그리고 굉장히 선하신 분이 허락을 하신 일이 내 인생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일단 감사하는 거라는 게 제가 삶의 철학으로 요즘에 지니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철학으로 살다 보니까 진짜로 마지막엔 감사하는 일로 전환되는 어떤 일이었든지 간에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박영은 사서님께서 이번 2024년 여행 시첫 번째 출연자신데요. 저희 청취자분들께 끝으로 새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또 2024년에 정말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하시고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을 더 열심히 하시는 걸로 또 새로운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한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2024년 첫 번째 우먼톡 주인공으로 시카고 공립도서 본관인 해롤드 워싱턴 센터 박영은 사서와 인터뷰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 방송합니다. 세계 소식을 전하는 지구촌 오늘, 오늘의 미국 소식을 알아보는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역사의 변화와 흐름을 짚어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가 매일 이어지고요.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미국사. 미국의 산업과 경제 이야기는 생활 속 경제에서 만나보시고 한국에 사는 탈북민 소식은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와 뉴스 속 인물 순서가 요일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800, 9985, 9800kHz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뷰의 마감이었습니다. 13일 치러진 타이완 총통선거에서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토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타이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밤 10시경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라이 후보는 40.5%의 득표율로 2위인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를 약 6.5%포인트 차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라이 당선인은 타이베이 선거 캠프에서 가진 당선 기자회견에서 총통으로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계속되는 위협으로부터 타이완을 보호할 걸 굳게 다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는 94% 정도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지지자들 앞에 나와서 패배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민진당은 창당 38년 만에 처음으로 12년 연속 집권이라는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독립 성향의 민진당은 지난 2016년 총통선거에서 당시 집권당이었던 국민당을 누르고 압승을 거뒀습니다. 타이완 역사상 첫 여성 총통의 기록을 가진 차잉원 총통은 지난 2020년 선거에서 4년 임기 재선에 성공했었습니다. 차이 총통 재임 기간 타이완과 중국 관계는 갈등으로 치달으며 타이완 해협을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반면에 타이완과 미국은 한층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그에 따라 2024년 지구촌의 첫 선거로 치러진 이번 타이완 총통 선거는 그 결과에 따라 타이완과 중국 미래 관계, 중국과 미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선거로서 국제사회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미국이 13일 예멘 내 이슬람 시아파 무장조직 후티 반군 시설에 추가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이날 새벽 3시경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 카니함이 후티 반군 레이더 시설을 겨냥해서 토마호크 지상공격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해 추가 타격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미군과 영국군이 지난 11일 홍해를 통과하는 상선들을 공격하고 있는 후티 반군을 저지하기 위해서 예멘 내 후티 시설 수십 곳에 대규모 폭격을 단행한 데 이어 약 하루 만에 이뤄진 후속 공격입니다. 앞서 공습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표적 공습은 우리 인력에 대한 공격 혹은 적대적 행위자들에 의한 항행의 자유 위협을 미국과 우리의 파트너들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후티 반군이 홍해 상선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면 확실한 추가 대응에 나설 거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후티 반군은 미군과 영국군의 공습을 야만적이라고 반발하면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류젠 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12일 워싱턴에서 회동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 후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면서 관계 안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총통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이날 회담에는 대니얼 크리텐 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쉐펑 주미 중국 대사 등 양국의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습니다. 국무부는 회담 후 발표한 보도문에서 블링컨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타이완 해협, 남중국 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블링컨 장관이 중국에 부당하게 구금됐거나 출국이 금지된 미국인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14일로 100일을 맞게 됩니다. 가자지구에서는 무력 충돌 발발 99일째인 13일에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계속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뉴스 매체 와파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간밤에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에 칼킬리아, 베들레헴, 헤브론, 나블루스 등을 급습하고 일대 주택을 수색했습니다. 한편 국제사법재판소는 1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소한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 혐의에 대한 이틀째이자 마지막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번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여전히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 선거 유세차 펜실베니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오스틴 장관을 신뢰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오스틴 장관이 이번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게 판단 실수로 생각하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뷰인 뉴스 박영서였습니다.